비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13일 유럽에서 만나 타이완과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기업과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인사가 국제 이슈와 세계 안보, 미중 관계에서 핵심 문제와 관련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설리번 보좌관이 양국 간의 경쟁 관리를 위해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잠재적으로 핵실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서 특히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중은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 펑어 중국 국방부장이 만나 타이완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13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두 장관은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 때 원자력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미한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민간 차원의 국제적 원자력 협력에서 핵 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4일 동부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렌산드로 스트리우크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은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를 빠져나가는 마지막 다리를 파괴했지만 우크라이나 군대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트리우크 시장은 상황이 매우 어렵고 세베로도네츠크 강을 건너는 마지막 교량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를 공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군대는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5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도시의 산업지대에 있는 화학공장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리우크 시장은 러시아 공격이 잠시 멈출 때 민간인 대피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년 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 동영상 연설에서 크림반도 도시인 얄타, 수다크, 잔코이 등 우크라이나 국가가 휘날리게 만들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는 크림반도도 해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상 크림반도를 털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를 명시적 전쟁 목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세베로도네츠크와 하르키우 지역과 같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과 계속 연락할 것을 촉구하며 이 지역들도 해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돈바스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서방 국가의 무기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은 국제 수역이며 미국 군함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타이완 외교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조앤 오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타이완 해협은 국제 수역이며 우리 영해 밖의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상 항행 장유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우 대변인은 타이완은 무해 통항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외국 선박의 움직임을 항상 존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우 대변인의 발언은 전날 중국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중국과 뉴질랜드 외교장관이 13일 전화통화를 갖고 태평양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나나야 마우타 뉴질랜드 외무장관과의 화상통화에서 중국은 뉴질랜드와 태평양 섬나라 간의 전통관계를 존중하며 뉴질랜드와 더 많은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강대강 정면 투쟁 원칙을 내세움에 따라 미, 한일 세 나라는 이에 맞선 군사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북한의 방사포 기술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급으로 늘어났으며 한국은 방어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6도, 최고는 15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We'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again, in very close coordination with others, notably with the ROK and with Japan.
블링컨 장관은 13일 국무부 청사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적절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핵실험은 위험하고 영내 안정을 심각하게 흔들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에 제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ve also made clear that unless and until the DPRK is engaged with us and with partners and allies in diplomacy.
북한이 미국과 그 파트너, 동맹들과 외교와 대화를 할 때까지 압박은 계속되고 유지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억지력과 관련해서는 미한 연합훈련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방어와 준비태세를 목적으로 한 연합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도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모든 도발과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방어 능력을 확실히 갖추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와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도발과 공격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고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으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정치적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has now finished the preparation for another nuclear test, and I think only political decision.
박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억지력과 국제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은 미한 양국에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의 조기 재가동에 합의했다며 이 협의체는 구체적인 확장 억제 조치를 논의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재가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신호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 간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활기차다며 두 나라 경제협력 관계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가능성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각국의 경제와 투자 관계를 중국과 분리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무역 대상국에 일방적인 조건을 내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전략적 중요성과 안보 영향을 주는 중국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경계를 높이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강대강 정면투쟁 원칙을 내세워 핵 무력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미한일 세 나라는 예맞선 군사적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다음 달 하와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실시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13일 워싱턴에서 가진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움직임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한 군사대비 태세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미한은 수주 안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다룰 방침입니다. 또 미한 연합 군사훈련 확대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교와 대화에 관여할 때까지 압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또는 독자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할 정도로 뚜렷한 상황에서 미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공동의 군사적 대응에 힘을 모으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조기 가동에 합의했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굳이 했다는 얘기는 결국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사전적 경고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한일 세 나라의 군사 안보 차원의 공조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4일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일 세 나라는 호주와 함께 오는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실시합니다. 호주와 함께 파이브 아이즈에 소속된 캐나다도 참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한 기밀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한국 해군은 2년 주기로 열리는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즉 림팩 훈련 때 미국, 일본 등과 연합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벌여왔으나 문재인 전임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한일 국방장관들이 지난 1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가진 회담에서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의 정례화와 공개적 진행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훈련은 표적으로 쏘아올린 사거리 170km의 SM-2 함대공 미사일 모의탄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세 나라가 각자의 탐지 추적 자산들, 예컨대 미국의 군사 정찰 위성과 한국, 일본의 레이더 등을 결합해 연합성을 제고하는 훈련이라며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각 나라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 그 나라가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들을 다 뭉쳐가지고 연합해서 만든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한미일 공동훈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미사일 경보훈련도 올 하반기에 두 차례 이상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나라는 2016년 5월 미사일 경보훈련을 처음 실시한 뒤 분기마다 열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몇 년 새 간헐적으로 열고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보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이나 미사일 모의탄을 발사하되 요격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북한은 2016년 이 훈련 첫 실시 당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고 2017년 12월 훈련 후엔 삼각 군사동맹 조작 시도라고 주장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한이 확장 억제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 편에 서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지금 북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중러의 구도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에 한미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자신들한테 유리할 것이냐.
일제시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 등 오랜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간 안보 협력의 명분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진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지소미아는 양국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으면서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이던 2019년 8월 한국이 일본 측에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의 중재로 그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건부로 종료를 유예한 상태지만 양국 간 불신으로 정보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 정보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하고 공동대처를 한다면 그것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한일이 그런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 결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고 그것은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한범 박사는 뿌리 깊은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될수록 이에 국한된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방사포 역량이 유도 기능을 갖추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급으로 증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맞서 한국은 로켓포와 미사일 방어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의 브루스 벡토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 역량에 대해 이제는 한반도 거의 모든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벡토 교수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지난 8년 동안 방사포 능력을 점차 늘려왔다며 몇 년 전부터 구경 300mm의 방사포 시험을 시작해 서울 이남의 미군 기지와 한국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운 뒤 이 시스템을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경 600mm의 방사포 시스템은 초대형일 뿐 아니라 명중률을 높이는 유도 기능까지 갖췄다며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방사포 역량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 여러 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5일 평양 등 네 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 발사한 지 7일 만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방사포가 유도 기능을 갖췄다면 탄도미사일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사일로 분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ve certainly been testing a lot of those multiple rocket launchers and the
또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같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한국 내 군사비행장이나 도시와 같은 목표물을 폭격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북한은 이런 미사일 수백 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ome of them like the Iskander are sufficiently large that you can mount a nuclear weapon on.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북한의 일부 방사포는 유도 기능을 갖춰 미사일에 가깝고 대구경 600mm의 방사포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 seems that for the test a couple of days ago on the 5th of June, that was we think a mix of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북한의 지난 5일 시험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로켓포가 혼합됐고 가장 최근인 12일 시험은 모두 로켓포 발사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5일 혼합시험 발사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로켓포가 상당히 유사한 역량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방사포 대부분은 재래식이고 한국 지상군을 목표로 하는 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방사포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 로켓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돌 교수는 한국은 로켓과 미사일에 대한 현재의 방어 역량을 크게 향상해야 한다며 로켓탄 공격을 막아내는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하고 방사포 대응의 핵심인 대포병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enetson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공격하는 킬체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really fits into the context of what's referred to as the kill chain. The kill chain is a capability.
그러면서 한국은 킬체인 시스템에서 도전 과제인 미사일 위치 탐지와 발사 전 요격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정찰 위성과 정찰용 무인기 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과 협상했던 미국 전직 외교관리들은 최선희 신임 외무상을 미북 협상에 능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언사를 앞세워온 인물을 외무상에 기용한 건 미국과의 협상을 고려한 것이지만 앞으로의 외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최선희 신임 외무상은 이전부터 북한의 협상 전략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we knew she had a significant channel of communication to Kim Jong-un, really separate from the foreign ministers, and that she was a very powerful figure.
볼튼 전 보좌관이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선희는 김정은과 중요한 의사소통 창구를 갖고 있었고 정책 계획과 협상 전략에 있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발탁함에 따라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전무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이전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바보로 부르는 등 상당히 적대적인 대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왔고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협상팀이 여러 차례 마주한 최 외무상의 태도 역시 매우 강경했다는 설명입니다.
I think it's a signal that there's no real belief on the other side that the diplomacy would produce any result. And so I think that's a further sign of additional testing to try and close.
볼튼 보좌관은 이런 인물을 외무상에 발탁했다는 것은 북한이 외교적 관여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이며 더 나아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ICBM과 같은 무기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마지막 기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최선희 외무상과 여러 형태의 미북 협상에 함께 참여했다며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유능한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No, I know Choi Sung-hee. I've dealt with her since 2003 in the six-body talks, but also in subsequent to the six-body talks and track 1.5 sessions and you know Malaysia, Singapore, you know, and other places. So I know her quite well.
비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3년부터 육자회담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각국에서 열린 미북 간 비공식 대화에서 최 외무상을 상대했다면서 매우 유능하고 명료하며 영어를 잘 구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등 모든 핵 관련 의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협상 재개를 고려해 최 외무상을 임명했다면 그녀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And she's the perfect person to be managing negotiations, whether it's six-party talks, whether it's bilateral with the U.S. or trilateral with the ROK, or bigger with the European Union. She knows it. So I think that's it. But I also think if anyone can make the case.
최 외무상은 육자회담, 미북 양자회담, 미한일 3자회담 등 어떤 협상에도 최적의 인물이지만 누군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야 한다면 그 또한 능숙하게 해낼 사람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과의 비공식 회담에서 최 외무상과 자리를 함께했던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당시 구체적인 논의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최 외무상은 유연성이 전혀 없는 매우 강경한 인물로 인간미가 없어 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응할 준비가 됐다는 징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 경험이 많은 최선희를 외무상에 임명한 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You know, on one hand, this might bode well for a resumption of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 can't understand any other reason why Kim Jong-un would appoint Choi Sung-hee to be the foreign minister other than her experience.
그러면서 최 외무상은 오랜 미국과의 협상 경험을 토대로 대미 협상에 나설 것이며 과거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경우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will be the end result because the North Koreans for 30 years have never given any evidence at all that they've made a strategic decision.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어떤 전략적 결정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얻고 나면 약속을 저버린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직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으로 승진시켰습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한 최선희는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열린 6자회담에서 통역을 맡았고 2010년에는 북미국 부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북측 차석 대표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2016년 북미 국장에 임명된 최 외무상은 지난 2018년에 열린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는 스웨덴 민간연구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은 최대 55기까지 제조 가능한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3일 발표한 국제군비, 군축, 국제안보 2022 보고서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실제로 생산한 핵탄두 개수를 최대 20기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연구소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실제 조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 개수를 집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보고서에선 북한의 핵분열성 물질 비축량을 토대로 제조 가능한 핵탄두 개수를 추정해 오는 데 그쳤습니다. 이 연구소 한스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집계는 미사일 생산 기반 시설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유력한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여겨지는 노동이나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 등 운용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 개수를 고려해 산출한 수치라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텐센 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생산했다는 증거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ICBM용 핵탄두를 생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이 45에서 55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비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연구소는 9개 핵무기 보유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1월 현재 12,705개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집계에는 북한이 실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 20기가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전 세계 핵탄두 수치는 1년 전 13,080기에 비해 감소했지만 향후 10년간 전 세계 핵무기 개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또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을 감안할 때 핵무기 사용 위험은 냉전이 절정이던 시기 이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5,977기의 핵탄두를 가졌고 미국은 그 뒤를 이어 5,428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전 세계 핵탄두의 90% 가까이 생산한 셈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핵탄두 재고는 2021년 감소했지만 이는 수년 전 해체가 결정된 탄두가 실제로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350기의 탄두를 보유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는 290기, 영국은 180기로 뒤를 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165기의 탄두를 보유하고 인도는 160기, 이스라엘은 9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그 뒤를 이으면서 세계 9위의 핵탄두 생산국으로 파악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유엔의 미첼 바첼레트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의 코로나 발병 상황이 인권 문제를 일으킨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북한의 협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의 코로나 위기를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북한 모두의 고통 해소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50차 정기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도된 코로나19가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I remain concerned by the likely human rights impact of the reported outbreak of COVID-19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러면서 백신 접종의 부재, 제한적인 보건 체계, 위태로운 식량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발병이 특히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급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코로나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유엔 직원의 현지 활동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문호를 열도록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Once again, I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lax sanctions to enable urgent humanitarian and COVID-related assistance and encourage the DPRK to open channels.
바첼레트 대표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기록을 축적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에 전문성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OHCHR이 한국 법무부와 통일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륜 범죄의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법을 교육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설명하는 토의에서 바세바 크로커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각국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upport countries in the global fight against COVID-19. We have delivered over half a billion safe.
구체적으로는 미국은 코백스와 협력해 전 세계 115개 나라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5억 도스 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낮은 백신 접종률에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코백스 등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잇따라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7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의 코로나 발병 공개 직후 미국이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과 관련해서는 꼭 미국에서 양자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코백스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일에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50차 정기이사회는 7월 8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8명의 특별보고관들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최종 후보는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학 민주주의 인권연구소 소장이 지명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 그룹이 지난 2월 군사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공격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이 해커 그룹이 첨단 무기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해 군사 분야의 기술을 주로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회사인 시만텍은 북한과 연계된 해커그룹 스톰플라이가 지난 2월 에너지와 군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공학 기술 회사를 공격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만텍은 자사의 웹사이트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스톰플라이가 민감한 지적 자산을 얻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톰플라이가 에너지와 우주항공, 군사 장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도로 선별된 대상을 공략하는 경향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민간 분야의 기술뿐 아니라 첨단 무기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해 군사 분야의 기술을 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만텍은 스톰플라이가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북한 해커 그룹 중 하나로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톰플라이가 앞서 2월에 감행한 공격에서는 공격 대상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취약성을 악용해 서비스 거부 공격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해커가 공격 대상 네트워크에 과도한 트래픽을 보내거나 트래픽 발생을 유도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이나 서비스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만텍은 스톰플라이가 서비스 거부 공격에 이어 원격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해당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투했고 이로 인해 18대의 컴퓨터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격을 당한 회사 이름과 어느 나라 회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만텍은 스톰플라이가 주 서버에 침투한 뒤 백도어 프로그램인 프레프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해당 서버로부터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도어 프로그램이란 어떤 시스템에 일종의 구멍을 뚫어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공격 프로그램입니다. 시만텍은 스톰플라이가 2011년 이후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지능적인 공격을 이어오고 있는 게 목격되고 있으며 공격 프로그램의 성능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만텍에 따르면 스톰플라이는 2009년 7월 한국과 미국 정부와 금융사이트에 대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2011년에 다시 디도스 공격을 벌였고 그때 처음으로 지능적인 백도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2013년 3월에는 한국은행과 방송국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벌였고 그 3개월 후에는 또 한국 정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벌였습니다. B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탈북민 30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내 이동이 통제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동하다 적발됐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단독 입수한 영상에는 탈북민들이 좁은 방에서 단체로 생활하며 중국 탈출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최단거리 탈북 경로와 이동 시간에 따른 비용 등을 안내하며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브로커들의 음성도 담겼습니다. 모두 북한 당국의 경제 봉쇄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민들로 중국 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30명은 결국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경 경비가 삼엄해진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한 뒤 중국 현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중국 헤이룽장성에 머물다가 최근 내몽골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내 이동이 통제되면서 탈북민을 돕는 선교단체나 민간단체의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탈북 브로커들이 무리한 탈출을 강행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절박하다고 봐야 되죠. 탈북민들도 절박하고 브로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예견된 피해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 중국의 단체들이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김 목사는 북한 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동 통제로 유일한 생존 수단인 장마장마저 폐쇄되자 주민들이 실패를 예감하면서도 탈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또 장마당에 가서 뭔가 사와야 되는데 살 수도 없고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과거 고난의 행군보다도 심각하게 느끼 피부로 느끼는 건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특히 최근 중국 단둥이나 신의주 등 북중 국경 지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세를 보이는 것은 북한인들이 밀수를 위해 드나들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탈북과 밀수 행위에 대한 중국 공안의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 30명이 대거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강제 북송 등 중국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우려된다고 김 목사는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한 정부가 함께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진다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인권의 문제도 같이 부각돼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탈출, 그들이 억압받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국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이 또 인권국가로서 좀 나서줘야 될 거고요.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연이어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몰수 금액이 1,5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기로 한 벌금 액수도 3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법원이 몰수를 허가한 대북 제재 위반 자금은 1,491만 달러입니다. BOA가 미국 법원 기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미국 법원이 최근 몇 년간 개인 자금 3건과 기업 자금 8건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미국 국고로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조치는 4개의 익명 기업이 소유한 계좌 3개에 예치된 237만 달러를 겨냥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발표한 명령문을 통해 해당 자금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과 달러 거래에 이용되고 자금을 소유한 회사 중 일부는 북한 정찰총국의 관리를 받아왔다며 몰수를 허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42만 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 탕신 등의 개인 자산 약 50만 1000달러와 2만 4000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중국 통신기업 G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운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은 업체 대표 부부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며 개인 자산에 대해서도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들 판결에 앞서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몰수 소송을 당했던 싱가포르 소재 기업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 중국의 단둥 청타이 무역과 이 업체 대표 치유펑 등의 자산에 대해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 정부에 몰수당한 금액은 약 1,158만 달러로 최근 몰수 판결이 내려진 자산을 더해 전체 몰수 규모가 1,500만 달러로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몰수 총액에는 지난 2019년 최종 몰수 판결을 받았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지난해 몰수된 유조선 커리저스호의 매각 대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몰수 총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의 불법 가상화폐 해킹 계좌들에 대한 몰수 소송 두 건이 현재 계류 중이어서 이들 자금까지 최종 몰수 판결을 받을 경우 전체 몰수 규모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던 2017년을 전후해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들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 몰수 금액의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몰수 소송에 앞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벌금 납부에 합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적발돼 미 정부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기업은 지난 2년간 총 6개로 이들의 벌금 납부액 총액은 311만 달러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TD뱅크 그룹이 미 재무부와 11만 5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TD뱅크 그룹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인가 없이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 9명의 계좌를 개설해 총 1,479건의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D뱅크가 지난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5일 사이 허가 없이 거래한 금액만 총 38만 3,865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50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 PTBMJ사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아랍에미리트의 담배필터 제조업체인 에센트라 FGE,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수출입업체 양반 등도 이 기간 미 법무부와 벌금에 합의한 기업들입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해외 공간에 물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양반은 동남아 일대에서 대북 제재 회피 목적의 자금 세탁에 공모하고 미국의 대리 은행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와 확연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평양의 일부 젊은 여성들은 전통적인 역할을 거부하고 있으며 밀레니엄 세대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당국의 반항적인 행동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관의 아내로 북한에 2년간 거주했던 린지 밀러 씨는 8일 평양의 일부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같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어느 곳과도 같이 않은 곳을 출간한 밀러 씨는 미국의 민간연구소 독일 마샬 펀드가 주최한 대담에서 평양 주민들과의 접촉 경험과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t was quite interesting with regards to younger women who I had the chance to speak to in Pyongyang that even went against that.
밀러 씨는 평양에서 대화한 젊은 여성들은 사경제에서 활동하는 중년 여성들의 역할도 거부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며 일부 젊은 여성들은 실제로 전통적인 성 역할을 어떻게 거부하는지 내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젊은 여성은 내게 아이를 갖기 원치 않고 직장 생활을 하길 원한다고 했다며 가정에 대한 책임 때문에 경력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젊은 여성은 결혼에 정말 관심이 없어서 부모님이 화를 낸다고 했다며 이 밖에도 북한 여성들은 나의 삶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씨는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더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점진적인 사회적 변화가 상당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미국의 탈북민 구출단체 링크의 한하송 대표도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북한의 밀레니얼 세대 혹은 장마당 세대의 인식이 부모 세대와 크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배급을 받지 않고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부모 곁에서 자라난 세대이기에 자본주의 문화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부모 세대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much higher tolerance for risk, whether it's in smuggling and consuming kind of illegal foreign media, it's in engaging in some of these activities.
송 대표는 북한의 밀레니얼 세대는 심각한 처벌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법 해외 영상을 밀수하고 시청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외 영화에서 본 옷차림을 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드러나는 일상에서의 낮은 수준의 불복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송 대표는 다음 세대로 갈수록 이러한 태도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북한에서도 젊은 세대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링크의 구출 활동을 통해 젊은 탈북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했다며 이들은 북한에서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느껴서 주로 탈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사회적 변화와 관련해 밀러 씨는 평양의 특권층 중에 해외 체류 경험에 있었던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양에 거주했던 밀러 씨는 평양에서 자신과 길게 대화한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 체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며 이들은 해외 경험이 없던 사람과 비교해 인사법, 대화, 눈빛에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에서 체류했던 북한 남성이 자신에게 해외 체류 경험을 많은 애정을 담아 기쁘게 소개했던 사연을 전했습니다.
We can only imagine what that must be like for them, then coming back to North Korea and not being allowed to leave again, but having acquired that knowledge and
밀러 씨는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북한에서보다 더 자유를 누리다가 북한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일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 사회에서 공존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씨는 자신의 책에 실린 북한 사진들과 개인들의 사연을 통해 북한의 일상을 담으려 노력했다며 북한 정권이 선전하고 싶어하는 표면적 모습을 깨뜨리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한편 북한 정부의 극단적인 코로나 대응으로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새로운 암흑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엄격한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심화됐으며 당국의 주민 통제와 처벌도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The pandemic has also exacerbated the food crisis. It's hard to know how widespread it might be, but over the last year we have heard of multiple credible
송 대표는 팬데믹이 식량난을 악화시켰다며 지난해 북한에서 아사자에 대한 다수의 신뢰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해외 영상과 국내에서의 작은 문화적 반항 행위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며 한국 영상을 보고 공유한 죄로 처형됐다는 다수의 신뢰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적 변화들이 북한 당국의 통제에 엄청난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평가에서 165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북한이 따라야 할 모델로 거론됐던 미얀마는 지난해 발생한 쿠데타 때문에 북한보다 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10일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인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10점 만점에 1.08점으로 167개국 중 165위에 그쳤습니다. EIU가 매 발표하는 이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와 시민 자유 등 5개 부분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보고서는 민주주의 지수 점수에 따라 10점 만점에서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6점에서 8점은 미흡한 민주주의, 4점에서 6점 사이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독재 정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으로 분류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라오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9개국입니다.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1점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난 2008년에는 0점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는 처음으로 최하위를 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상황이 개선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해의 북한 점수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만 올해 최하위를 기록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했고 그 뒤를 이은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두 나라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북한이 최하위에서 벗어난 겁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 2011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선 국가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을 받았고 미국은 미얀마 모델을 북한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 양곤 대학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얀마 모델을 따를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I've offered a choice. Let go of your nuclear weapons and choose the path of peace and progress. If you do, you'll find an extended hand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택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미국은 제재 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두 나라 관계는 10년 전으로 회귀했고 이번에 미얀마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전년보다 31단계나 추락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제목을 중국의 도전으로 명명한 EIU는 전 세계 37%가 독재 정권 아래 살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빈곤한 개발국에서 전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2031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주의 성장률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 2006년 2.97점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3점대로 올라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 2.26점, 지난해는 2.21점으로 떨어지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8점으로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년째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에 따른 각국의 전염병 대응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봉쇄와 이동, 여행 제한 조치가 전 세계인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한 보고서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리는 전 세계 인구는 전체 6.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9.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노르웨이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핀란드, 스웨덴 등 21개 나라가 꼽혔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8.99점으로 8위에 오른 타이완, 16위의 한국과 17위의 일본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7.85점으로 전년보다 한 단계 내려간 전체 26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77년 6월 14일 미국 국기가 공식 제정됩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그 이듬해인 1777년 6월 14일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 모인 13개 주 대표는 빨강과 흰색의 13개 줄무늬와 청색 바탕에 13개의 흰색 별을 담은 국기를 미국 국기로 공식 채택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깃발의 가로 세로 길이나 별의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기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별과 줄무늬의 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에 1818년 먼로 대통령은 줄무늬는 13개로 고정하고 별은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한다는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1960년 7월 4일 하와이가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편입되면서 현재 미국 성조기에는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1982년 6월 14일 남대서양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놓고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이 개전 74일 만에 영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립니다. 포클랜드는 동서 포클랜드 두 개 섬과 2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군도로 1833년부터 149년간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아르헨티나로부터 약 480km 떨어진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도 계승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은 포클랜드 섬을 전격 공격했습니다. 갈티에르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영국의 대처 총리가 포클랜드 같은 작은 섬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대처 총리는 즉각 반격에 나섰고 전세는 영국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개전 74일 만인 1982년 6월 14일 항복을 선언합니다.